어느새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시점입니다. 여름은 급히 가버린 것 같고 가을, 추석 이후에 달력을 살펴보니까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맞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참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세월 앞에서 휩쓸려가는 인생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점 이 삶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관하여 고민하고 또 그것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점이 사실 이 가을의 지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관하여 고민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고민이 납니다.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죠. 인생은 대부분 이 고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시간 고대 철학으로부터 인간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최근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존재론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인간은 존재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으며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존재론적 인간으로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요, 이 고민의 끝에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육신의 삶에서만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 육신의 삶으로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더 넓은, 더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의미를 오히려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인본주의적 인간은 늘 삶에 관한 회의와 고민, 그리고 이 삶은 어떻게 끝나는가에 관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 불확실성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 우리의 삶은 여기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인생 너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인생의 참된 행복에 관한 서사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정말 이건 긴 한 편의 찬양시 같이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가, 성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성령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때로는 신학적인 깊이를 더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로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지금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가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삶에 고난 혹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너희는 지금 과연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혹은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너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은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내게 주신 복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왜 그러냐면 그들의 관점은 복이라고 일컫는 많은 것들이 육신적인 안목에 자꾸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대본에 무엇 먼저 생각하느냐? 누가 아마 집을 샀나 보다. 누가 아마 돈이 좀 많아졌나 보다. 누가 좀 성공했나 보다. 이 복의 기준 자체가 이미 육신적인 것에 묶여지기 때문에 진짜 복에 관한 것을 보기가,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복은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들로, 그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신령한 복에 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온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또한 하신 것으로, 또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신령한 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있는 분명한 이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밖을 바라보면서 남의 것 혹은 저 사람의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저게 좀 나아 보입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상한 타협을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하냐? 여러분, 제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 느꼈던 게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에게 용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쁘게 봉투에 담아서 이 노란색 5만 원짜리를 하나 주었는데 4살짜리 꼬마는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시키니까 인사는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부모들은 영악하지요. 아이 옆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내면서 바꿀래? 아이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주고서 대번에 줘버립니다. 그 돈이면 50개는 살 것인데 이 아이에게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믿음 안에 있으면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믿지 않는 자가 가진 것을 보면서 저게 더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우리 가운데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기로 언제부터 정하셨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이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우리를 택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조목조목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 4절을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이제는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된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성결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이 거룩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으신 그분,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택함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이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전까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서 죄에 끌려다니던 자, 그러니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던 이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와 같이 살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심의 목적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누구라도 그 영광 앞에 뭔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창조하고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을 택하여서 이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찬송할 이유, 우리는 이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게 과시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낮추어서 나는 이 땅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누구와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존귀한 하나님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안목은 믿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셨고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보잘것없고 혹은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무나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사랑하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어라도 바꾸기 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그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사망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만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모나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속량의 은혜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죄를 속죄하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알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주의 복음은 온 땅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말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비밀을 우리가 알게, 깨닫게, 또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 결단이었어, 혹은 나의 능력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통일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 있었고 하늘나라와 이 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배하고 이 땅은 불의와 악함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하늘에 이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죄인 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이 막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할 만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믿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칭찬과 상급의 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이 일치되고 통일성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섭리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려 할지 모르고 혹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이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구원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심으로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러한 믿음의 신자에 대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요, 가축들이 많을 때 가축의 표식을 내기 위해서 이게 누구 것인지가 알려면 그 가축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찍어놔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게 누구 거라고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느낄 때마다 그는 성령의 인침된, 성령께서 이끄시고 보증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안다.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악한 마귀의 권세는 너희를 자꾸 시험에 빠지게 혹은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게 하려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미 이루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며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기에 너희는 오늘 믿음으로 너희 안에 역사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너희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령한 복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떤 위협과 어떤 큰 문제를 직면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보다 그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죽음의 고비 혹은 수많은 위협을 당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4세기 안디옥 교회에서 목사요 설교자로 유명했던 요한 크리소소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얼마나 유명했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격찬했었습니다. 왜냐? 그의 설교는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는 헬라의 철학이나 다른 것을 거기다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었던지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을 가졌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고 들을 만큼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유명하니까요, 로마 교회가 이 사람의 이 사역의 현장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안디옥에 사역하던 사람을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그를 이동시켰어요. 이 사람은 거기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은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이 콘스탄티노플에 갔을 때 그 도시는 정말 타락과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제들조차도 그들의 여러 가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음행과 악함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의 가장 표상이 되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황제의 아내였던 황후였습니다. 황후가 모든 사치와 향락을 주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준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음행해도 되나 보다, 그걸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요한 크리스토톰이 이것에 관하여서 깊은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크리스토톰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구약의 이 악한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할 때에 그 백성을 타락하게 만듦과 같이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치와 향락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결국 황제로부터 그를 향한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를 모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추방됩니다. 그리고 또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 가운데 크리스톰에게 제안이 옵니다. 황제, 이는 신과 마찬가지니 너의 신을 버리고 여기다 경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그걸 거절합니다. 결국 황제로부터 신문받는 자리에 끌려가게 됩니다.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는 이 직접 신문의 자리에 와서 크리스돔에게 여러 가지 위협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권위 있는 말로서 강하게 위협합니다. 너를 내가 지배하는 이 모든 세상에서 너를 추방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돔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집이기에 어디로 추방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화가 나서 다시 말합니다.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몰수해버리겠다. 그랬더니 크리스돔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쌓여있기에 당신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불같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를 감옥에 가둬놓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너는 평생의 고독함 가운데 죽어가는 그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랬더니 크리스돔이 그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고독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렇게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 앞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임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앞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죽인다고 그것도 어떻게 그의 믿음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뭡니까? 이 세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오게 유혹하고 문화 가운데 젖어들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혹은 이런 여러 질병의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깨닫는 안목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점점 무뎌가고 점점 약해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먹다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희노애락을 맛보게 됩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기쁠 때가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한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인생은 맞춰져 가는데 점점 나는 약해져 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점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삶을 마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육신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신령한 복으로 살고 있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령한 복으로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때때로 그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몰아넣으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549장이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송입니다. 이 내 주여 뜻대로를 지은 사람이 중세 독일의 목회자로 수고했던 베냐민 슈몰크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슈몰크는 사실 이 독일의 어려운 시절에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가 목회하던 당시는 그 독일의 30년 전쟁이란 긴 전쟁 가운데 온 땅이 황폐화되었었고 또한 페스트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지치고 쓰러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혹은 그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이 일에 많이 수고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도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을에 가까이 와보니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다름 아니라 자기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이 지금 맹렬하게 불타고 있는데 끌 수도 없고 이미 다 타가는 상황.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 때문에 남겨두고 가던 두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릅니다. 계속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결국 집이 완전히 전소될 때까지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잿더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부둥켜안고 숨죽어 있는 그 상황을 보았던 거죠. 부모로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혼절해버렸고 슈몰크는 그 아이들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 뭐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하나님, 나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규했어요. 너무나 슬픔 가운데, 너무나 절망 가운데 울고 절규하는 그때에 그 어느 시점부터 그에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또한 들려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그에게 보여진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가는 예수가 끊임없이 말했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베냐민 슈몰크의 귀에도 들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서야 그 모든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는 다르지만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고백과 그 눈물 가운데 지었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삶에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많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침몰해 가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때도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이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거든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 육신의 약함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상황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 주여, 나를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나님께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날마다 주가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날마다 확인될 수 있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오히려 주의 은혜로 이겼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